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유홍렬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뭐가 수닥수닥수닥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을 많이 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머리털이 이렇게 나더라고. 머리 이렇게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셔서 말씀 한번 들으시면 머리털이 이렇게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제가 유홍렬인 걸. 이제 쑥쑥쑥 하지 마세요. 또 히쭉히쭉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죄인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낮에는 이렇게 거룩한 의인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 이게 교회다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죄인의 의인의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는 상당히 좀 거룩한 분위기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상당히 좀 혼탁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좀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좀 참다 보면 또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여름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막 분주해요. 7월 달 되면은 월드 캠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전주는 우리 목사님께서 댄스 페스티벌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 근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준비를 그리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이 가동이 돼요. 가동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월드캠프를 하다 보니까 월드캠프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 길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월드캠프 전에는 또 우리 전주에서 또 대전도 집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전도 집회 전에 독일에 이제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교제를 해주셨느냐면 이 50만원짜리 목수 얘기하고 10만원짜리 목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온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하게 됐고요. 또 이 파독 광부 간호사 모임도 하게 됐고요. 또 출판 기념회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한날에 이런 행사가 연이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방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방송을 맡아 하는 형제들이 엄청 수고하거든요. 엄청 수고하고 이제 하는 건 아는데 그 수고한 것만 가지고 점수 딸 수는 없고 어떻게 수고를 하느냐. 그 어떻게가 중요한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가 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추궁하시면서 이제 책망을 많이 그렇게 이제 하시고 방송 담당하시는 형제들한테 책망하시고 또 방송 담당을 감독하지 못한 사역자들한테도 이제 책망이 돌아갔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50만원짜리 목수, 10만원짜리 목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이 10만원짜리 목수도 못되고 5만원짜리 목수라고 해봐야 될까?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만원짜리 목수는 1m 계단을 만들어주시오 이러면 정확하게 1m짜리로 착착착 잘라가지고 1m 다리를 계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10만원짜리 목수는 눈으로는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울퉁불퉁 이렇게 된대요. 왜 그렇게 되느냐? 10만원짜리 목수는 1m를 자를 대놔놓고 연필로 쫙 그면 연필 색을 살려내서 빤듯하게 자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10만원짜리는 어떤 것은 연필 색이 죽고 어떤 것은 연필색을 살리고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그것이 1mm, 2mm 차이지만은 정교하지를 못하다요. 그래 이런 목수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만들고 내일 없애버릴 그런 이제 작품들, 허드렛 일들 이런데 이제 그런 10만원짜리 목수를 시키지 작품 같은 거, 물건 같은 이런 데는 50만원짜리 목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원짜리 목수는 나무를 똑같이 갖다 놓고 계단을 만들으라면 짜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만원짜리는 짜투리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정교하고 튼튼하고 그러니 가히 50만원짜리다. 이래서 좀 이렇게 좋은 집을 짓는다, 작품을 만든다 할 때는 이런 50만원짜리를 쓰지 10만원짜리를 안 쓴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이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출판 기념회를 쭉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야, 저 왜 사인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대주진 않고 이렇게 대주는 게 저렇게 어색할까?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 자매가 하는데 책을 펴가지고 대주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어줍고 그런 거예요. 아, 저것도 좀 연습을 시켜가지고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요. 줄을 서는 것도 계단 하나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이리 하니까 이것도 또 복잡하더라고. 그러면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사인을 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것도 참 순탄할 텐데. 아니 목사님한테 5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자꾸 이 생각을 하더라고. 생각을. 또 한 번은 이제 VIP실에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몇 분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가셨어요. 그냥 아래를 땅을 쳐다보는데 우리 목사님 발이 퉁퉁 부신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시다 쇼파에 딱 머리를 대시는데 여느 때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할 텐데 저 목사님 다리가 많이 부셨는데 이 탁자 위에다가 발을 좀 얹고 한 10분 정도 쉬시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목사님도 그냥 안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이래 참 섬세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 것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고가 부재한 사람이다. 사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니까 아이 고쳐야 될 것, 또 이렇게 저렇게 거들어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홀에 뚝 들어가셨는데 목사님이 자네들은 여기 잠깐 여기 있어. 그러시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시더라고. 그런데 방송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뭐 왜 저러시는가. 그래가 또 사슬 가봤어요. 갔는데 왜 스피커를 여기다가 세웠냐. 누가 여기다가 세우라고 했냐. 이 스피커 누가 이런 스피커 쓰라고 그랬어. 아이 목사님은 스피커 자리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숱이 짱짱하고 새카만 이 사람, 이 젊은 사람은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백발이신 우리 목사님은 스피커 다리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지 왜 이 위치에다 세웠냐, 누가 여기다 세우랬어, 누가 세우라고 했어,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가운데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 화호링이 들란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앰플을 만지시는 사람이 이거 조작 별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벌려놓게 되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 가운데는 안 들리고 가운데는 안 들린대요. 사이드만 들린대요. 그렇게 벌려서 놓게 되지면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의자도 무대가 이렇게 좁으니까 이쪽에 의자를 깔아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사석이라 간단 말입니다. 사석도 얼마나 깔아놨는지 야 이래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던 짓을 조금 한번 해봤어요. 지나가던 형제들 불러가지고 이 사석 봐봐라. 여기 한번 앉아봐봐라. 앉으면 무대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이 자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잘못해 여기 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사석 이걸 우리가 좀 제거하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간격이 너무 멀고 뒷자리는 또 많이 비었어. 그러니까 간격을 좀 좁히고 이놈을 전부 잘라가지고 뒤에다 왕창 놓자. 근데 번호가 다 매겨져 있더라고. 어차피 이 번호 이건 없애버리고 뒤에다 다 해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하고 열심히 그래 했어요. 그래가 이제 파독 광부 그 잔치하는데 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 직원 되시는 분들이 거리를 다 또 띄우고 사석 있는 자리에다 또 의자를 다 갖다 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법규가 있어요.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독일은 법대로면 또 시체거든. 그 법대로 또 그걸 깔아놔야 되는가 봐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되는 것들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저는 때로 우리 목사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고 또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참 까다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이제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야 이거는 네 성품이 항상 대충대충이야. 대충대충. 이게 이 대충대충 습관이 지금 붙은 게 아니고요. 자라면서 저는 그렇게 붙어버렸어요. 모든 일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연결을 또 시켜요? 또 꼴의 남자라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버스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비를 예를 들어서 120원 받는다? 아, 1200원 받는다? 아니면은 1100원 받는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5,000원짜리밖에 없을 때 5,000원짜리 딱 준단 말입니다. 그 안내양이 이제 3,800원에 3,900원 주겠죠. 이렇게 헤아려 주는데 제가 그걸 딱 잡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헤아리게 되면 속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무슨 마 자식이 째째하게 그걸 헤아려봐. 이 자식아 그냥 집어넣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보려고 하다가 남들이 나를 째째하게 볼 것 같은 내 혼자 생각해. 그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비포장도로 울퉁불퉁 하는데 그 아홉 개 동전을 실라고 보면 이것도 또 쪼잔하다 말입니다. 그러다 하나를 흘리면 그것도 죽느라고 또. 그런 추태를 부리느니 차라리 그냥 싹 닦아놓고 몇 입 잡섰으면 안내양들 그렇게 부조한테 가지. 그걸 째째하게 그걸 이러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돈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대충대충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대충대충 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충대충 하는 것들이.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 하시는 거 보면 대충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정밀해지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막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열이 많이 나더라고. 아 목사님이 까다로우신 게 아니구나. 목사님은 정확하게 하신 거였구나. 나는 대충대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때로는 잘못될 수 있는 거지만은 사람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그렇게만 따져야 될 필요가 있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고 살도 못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고해보고 짚어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대충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것도 주밀하게 하질 못하고 대충대충 그러는 거예요. 대충대충. 그래 요즘 이제 저같이 일하는 사역자가 잘 보여요. 생각이 주밀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데는 또 한수가 있네. 그래 그런 양반이 공사를 한다. 그런 양반이 뭘 한다 이러면은요. 부수길수예요. 부수길수예요. 야 이거 네 생각 좀 해봐라. 계단을 말이야 여기서 올라가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3층에 들어갈 때는 문 입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고 얼마나 복잡하냐. 약간 이렇게 틈을 주게 되지면은 로비 형태가 돼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유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3층이니까 1층 계단을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이것이 마지막 3층에서는 어떻게 예비당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그렇게 해버리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나도 이 사고를 참 말이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양반도 참 어지간히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고가 부재하면 사고가 없다든지 사고가 결핍하다든지 이러면은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가는 것이 힘들고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확신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멘.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그 뉴스 한번 들어봐봐요. 즉 기상 일보 저 어나운서 저분 언제 저렇게 해 뜨는 시간을 저렇게 조사를 했을까? 몇 분, 몇 초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진 않습니까? 저분이 동해 앞바다에서 그걸 쟀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1년만 조사를 딱 하게 되지면은 2년째는 조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기만 하면 그대로 믿음이 돼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대충대충 살았던 이런 습성이 그냥 구원을 받고도 설렁설렁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사고방식에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만큼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격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참 그 뭐라고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전 예수님 편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 그죠? 예. 이분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볼 때에 저 예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걸 압니다. 에?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압니다. 또 이 사람이 뭘 아느냐 하면 아, 예수 이분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데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쑥덕쑥덕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대단한 기적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는데요. 그거는 정말 왕들이나 정말 정치가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도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굶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과 똑같지요.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촉은 목피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려운 말 했나? 예, 풀을 뜯어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나무 뿌리 삶아 먹고 독이 올라가지고 뚱뚱 붓고 그래도 배는 불러야 된다. 얼굴은 붓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 그 나무 캐먹고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삶아먹고 예, 염소가 먹는 풀인지 토끼가 먹는 풀인지 푸른 것만 다 뜯어가 삶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독성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붓고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 많았죠. 그래 이 산도 보면 벌거숭이 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공로예요. 사방공사하고 저도 그때 나무 많이 심으러 다녔거든. 예. 전부 다 빨간 산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먹고 뗄감한다고 또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죠.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산이었고 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그랬죠. 그러면 먹는 것이 부족하게 되지면 건강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니까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고요. 정말 사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넘게, 그것도 남자들만, 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조기 만 명은 넘는다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됐을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처럼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이런 메시아일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을 도탄해서 구원해줄 이런 이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분이 오시게 되면 이놈들아 우리는 머리에 머리가 될 나라야. 우리는 꼬랑지가 될 나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리더 국가가 되며 이 나라에 오신 구세주께서 온 나라를 통치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 병을 고치고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게 됐을 때에 이들은 금방 터져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러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그 국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비상 걸려요, 안 걸려요? 비상 걸리겠지, 그죠? 뭐? 잘 몰라요?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이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그뿐입니까? 그때 바다를 걸어갔었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식량 문제뿐만 아니고요. 자연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저 위대한 세력을 갖고 있는 예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가 지금 현재 자기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사형을 시킬 만한 죄도 없고 유대인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죄라고 취급할 수가 없는 거다.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빌라도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신비한 분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 같으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는가? 이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이다?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비록 죄인이시지만 딱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그 예수님 에서 배워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자태가 그 위험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권위스럽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뭐가 이렇게 풍겼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비록 재판관 위치에 있었지만 죄수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도 떨리는 마음이 가슴 한복판에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그 아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 훌륭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저분은 상관하지 말아라. 오늘 법정에서 저분을 다룰 때 저분을 상관하지 말아라. 신신 부탁했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더라.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대충은 알아요, 몰라요? 대충은 느껴지지,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합니까? 희미하게 알지요?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빌라도는 그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빌라도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분은 예수를 석방시켜버리지 백성들한테 묻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자기 권한으로 자기가 정확하게 봤을 때에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정이 내려질 것 같으면 자기가 사면권이라든지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본대로 그 소견을 그대로 그냥 펼쳐내면 되는데 왜 군중들한테 묻습니까? 군중들한테 그 판결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들의 의도를 묻고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이 못된 모습이더라고 이게. 재판장이 소신 있게 아, 이 사람 죄가 없다고 하면 무죄라고 선고하고 석방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국민들한테 왜 묻습니까?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 얘기는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이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내 아내도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나 역시도 예수를 볼 때에 뭔가 범인을 대하는 것 같지 않은 신성함이 느껴지고 또 이분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빌라도 마음속에. 그래서 석방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또 훨씬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이해됩니까? 이런 지금 모습을 왜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구차스럽게 나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이 지금 구차한 모습으로 자기 책임 회피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짓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책임을 그렇게 회피하면은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책임을 회피했다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은 죄를 면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사실은 진리니 또 정의니 공의니 하는 이런 것보다가도 이분은 보니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인으로서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죠? 소유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어? 저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이러면서 소유 사태가 일어나게 되지면은 자기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 로마 정부에 올라가게 되지면은 청동목도 달아나요, 안 달아나요?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신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문제다. 그러니 진리도 좋고 정의도 좋고 공의도 다 좋지만 나는 정치가로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더 앞섰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더라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또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손치더라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더라면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무릎을 꿇지 않았나?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마음을 못 꺾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니까 마음을 못 꺾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 야망이 어떻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일시적인 모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이유가 많아도 이분이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이 꿇게 돼 있는 것이다. 메시아란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굴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논리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논리 정확하신 복음 앞에 다 꺾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가 마음 꺾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자네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열심히 보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제가 이 빌라도를 보면서 진짜 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지으신 알고 보면 만왕의 왕인데 네가 감히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알게 되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물을 수 없죠. 지독하게 무식한 사람이요. 지독하게 무식한 사람. 알고 보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타락한 자기를 구원한 구세주인데 그분 앞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찌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알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저처럼 대충대충 사고방식을 갖고 살게 되면 빌라도 같은 소리를 하고 우리도 사는 거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다. 그리고 왜 저렇게 까다롭느니 뭐하느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다. 야, 이렇게 살면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건 목사들은 싸워야 된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해서라도 싸워야 된다, 이거. 형제 자매 그게 아니야. 이렇더라고. 하면서 부딪혀주고 싸워줘야 되는 것이지. 안 싸우는 사역은 사역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 같으면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 나를 지금 이렇게 싸워주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의 면전에서 창조주 면전에서 구세주 면전에서 네가 왕이냐? 네가 참으로 왕이 되냐? 가소롭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건방지고 교만합니까? 지독스럽게 무지하지, 그죠? 이런 소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산다면 이거 가만히 둬야 되겠어요? 안 가만히 둬야 되겠어요? 가만히 둔다의 반대가 안 가만히거든. 안만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거더라고. 정확한 것에서 이탈해버리면 굉장히 틀린 게 돼버려요. 아예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데 전혀 자기는 정확하게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에 관한 얘기고요. 이 마리아, 이 마르다는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내가 볼 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준비해놨던 향유를 들고 그 집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지금 12명이 비스름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잡숫고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음식 잡술 때 앉아서 먹어요? 비스름이 누워서 먹어요? 들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누워서 먹으면 혼나지, 그죠? 똑바로 안 앉냐, 이놈 자식! 이러고 빠듯하게 앉아야 돼요. 또 음식 먹을 때 자꾸 입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처먹기나 해, 이놈 자식아! 왜 말이 많어?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습니다. 식사할 때 입을 다물어야 되고, 비스름이 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비스름이 누워서 먹습니다. 남자들이 식사를 쫙 하고 있는데 여성이 끼어든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게 남녀 칠세 부동석은 이 아 그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가 칠세만 칠세가 되면 동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따로 앉아야 되는데 딱 따로 앉지 이렇게, 그죠? 뒤에는 이제 약간 좀 섞여 앉았는데 앞에는 따로 앉았네 이렇게 보니까. 예. 따로 앉는 거예요. 7세만 되면. 이 나라도 그 비슷한 풍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 12명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잡수는데 여자들이 나타난다. 저도 그래요. 여자들 12명이 비스름이 앉아 음식 먹는데 남자 내가 쑥 들어갈, 아이고 그거 용기가 잘 안 나요 제가요. 예. 용기가 잘 안 나요. 근데 여자일 때는 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향유를 들고 세상에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기름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 뒤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두리 밖으로 가져와 물을 확 들어봤다고 해봐요. 이거 보통 신뢰되는 거 아니지, 그죠? 그런데 이건 물이 아니고 기름이요, 기름. 그러니까 물은 또 싹 쏟아져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느글느글하게 내려가요, 이게. 천천히 충청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경련 늘어지는 떨어진다, 이 말이요. 이름을 쓸어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또 싹 닦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은 수건으로 싹 닦으면 돼요. 근데 기름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쩡! 늘어붙여가지고 희한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모습이. 그것도 음식 잡술 때 그런 광경이 벌어졌으니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보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볼 때에 굉장히 귀한 기름이라. 그것도 향유라. 그 비싼 향유가 밑에다가 밖에주라도 대놔놓고 세수대라도 대놔놓고 푸면 그래도 그놈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버버렸으니 땅으로 다 스며들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광경.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놀란 것도 없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여자를 막 나무랬어요. 막 나무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 짓을 하느냐.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책망.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지금 의견이 충돌이 된 겁니다. 의견이. 제자들은 앞만 봐도 이 모습이 이해가 안 가요. 식사자리에서 물을 보던 신뢰인데 기름을 갖다 들어본 건 신뢰고 기름도 그냥 값싼 기름이 아니고 비싼 기름을 허비하는 이것도 신뢰고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오죽이 좋을 것을 세상에 이렇게 분 것을 잘못됐다고 나무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제자인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볼 때 섭섭한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까지. 도대체 이런 예수님이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막판에 하는 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무슨 일을 행하였다? 좋은 일이래요. 지금 방금 한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미쳤거나 좀 잘못된 생각으로 갖다 분 것 같습니까? 미친 짓이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가난한 사람까지 팔아서 준다는 생각을 안 해도 음식 잡숫고 있는 예수님한테 기름을 들어봤다는 것은 이거는 모욕하는 모욕.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 딱 닫고 말 한마디 안 해요.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안 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아멘? 예. 어느 날 그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넌 누굴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니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죠. 맞지 그죠? 그러면 인간이 선행을 한다고 하게 됐을 때에 내가 볼 때 선한 가난한 사람에게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주게 됐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악한 일이라고 해요? 선한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기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근 1년치 봉급입니다. 1년은 365일이니까 그죠?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라고 보면 근 1년치 10달치 봉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들어붓고 땅바닥에 스며들게 해버렸으니 100% 허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선한 일이지. 이걸 허비한 이 여자, 우리 선생님을 식사자리에서 모독한 여자, 이게 어떻게 이게 선한 일이냐, 이게. 이게 어떻게 선한 일이냐. 모를지라도,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방금한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을 해보면, 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지, 그죠? 그러면 이 여자는 선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한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일을 한 거예요. 막판에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줍니까? 내버려 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 준비를 한 것이다.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사가 뭐예요? 장례식 말 장례식. 장례식은 누구한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내가 죽는 것을 알고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분이에요? 모른 분이에요? 정확하게 안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봤습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게 정확하게 여자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냄새를 많이 풍겼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메시아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분 메시아 같은 얘기를 하신다. 메시아 같은 얘기를 하신다. 그러지 않아도 옛날부터 그런 느낌이 오긴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부활 시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를 부르러 갔습니다. 불러온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임에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를 인함이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열려진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으니라 이렇게. 나사로야 나으니라. 세상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이지 그지요? 사실이지 그지요? 그리고 배로 동였던 염한 것을 풀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걸어 다니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남들도 봤겠지만 마리아 마르다는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달랐을 줄 압니다. 세상에 세상에 다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기 마음도 굴뚝이지만 죽었는데는 못 산다. 이런 상식을 믿는 믿음이 너무 크고 분명했습니다. 주님이 네가 이걸 믿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에게 지배를 했던 것은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지식을 이 사람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완벽한 지식도 깨버릴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라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야장창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이, 어떤 오름이, 어떤 경험이 이 말씀 앞에서 맞상대하도록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어떻게 오라도 말씀이 이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건. 정확하게 알기는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날 마르다 마리아는 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누군데 죽어서 썩어서 염을 해서 다시 살 수 없는 우리 오라비를 이렇게 살린단 말이냐? 여러분 답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분이 누군데? 누구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단 말이냐?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누구다? 동였던 끈이 풀어지고 죽었던 오라버니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썩었던 살들이, 썩었던 눈이, 썩었던 창자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너무 놀라운 부활의 장면을 본 겁니다. 그것처럼 메시아를 딱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이요 거룩한 율법 앞에 늘 죄악의 부담과 위압감 속에 늘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치 배로 동인 채로 꼼짝을 못하고 꽁꽁 묶여있는 죽어 꽁꽁 묶여있는 오빠 같은 나의 영적인 이 상황의 모습이 우리 오라머니 살아서 다 풀어져 버린 것처럼 마리아도 그날 메시아가 정확하게 보이는 순간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멘. 메시아다 하는 순간 죄가 날아가고 메시아다 하는 순간 나를 얽어매었던 법이 날아가고 저분이 메시아라구나 하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유가, 해방이 마음속에 춤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겁니다. 자, 이분이 가는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분은 구세주의 길을 가시고 있구나. 어느 길을 가시고 있구나? 구세주의 길을 가시고 있구나. 그러니 이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반드시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걸 압니다. 그걸 압니다. 그걸 아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 내 이제 대제사장과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해. 부활한다는 말은 이건 안 믿어지고 죽는다는 말은 믿어지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렸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마귀 새끼가 돼버렸어요. 마귀 새끼가.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위대하시고 이 성스럽고 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 마옵소서 하는 대신 당신의 위대한 죽음 앞에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이 있는 이거 푼돈 모아가 마련한 것인데 이거 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적잖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지요. 위로가 되지요. 위로가 되지요. 이런 게 신앙이다. 이런 게. 저는요. 이런 삶을 진짜 못 살았어요. 지금 배우려고 하니까 야 늦어도 어떡합니까? 배워보려고 하니 쑥스러운 것도 많고 마음으로 사는 아들뻘 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요, 야 참 부럽다 거꾸라 이렇게 돼요. 예. 옛날에 우리 그 IOF 대학생들이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하고 뛰어가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막 사진 찍자 하고 막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상상을 해봐요. 이 용렬이가 목사님 하고 뛰어가면. 와 그래 용렬 난 그렇게 하실까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생각이 내 마음에 벌써 올라와.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가양 강아지가 펄떡펄떡 뛰는 건 이쁘지만 말 새끼가 펄떡펄떡 뛰면 얻어맞는다 카더라고.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마음은 불쑥불쑥 올라오는데도 그 표현하는 데는 엄청 제가 더딘 거예요. 엄청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유를 들어붓고 있는 마리아를 볼 때에 예수님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앞에 있는 이것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무슨 교육입니까?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산교육이 뭐냐?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고 칠판 갖다 놓고 A 플러스 B는 니 꼬르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바다를 걷는 모습 보여주고 오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오 이리캄 이래가지고 걷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산교육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가르쳐줬는데 내 오늘 죽는 날인데 이것들 막판에 하는 소리 좀 보세요. 그걸 왜 허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허비를. 예수님 머리에다 붙는 건 허비야. 이 미련한 여자야. 미쳤냐 너 지금? 어?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혜택을 받을 것을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붙고 그걸 이렇게 밥 먹는데 이렇게 추태를 부려. 추태를 부리기는 이 망할 여자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 속에서 이 마리아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건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제자라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구나. 에? 알겠습니까? 아, 이건 목사라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구나. 이건 먼저 됐다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니구나. 그런 것은 세상에서 따지는 거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아니구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구세주의 입에서 나오는 오로지 날 말씀 아닙니까? 오로지 날. 그리 안 그리요? 그거 3년 동안 들었어요. 3년 동안. 그냥 들었습니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눈을 빡빡 띄우고 중풍병자 죄까지 해결해 주면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고 38년 전 걸어가게 하고 우리는 한 건만 일어나도 대단할 거 아니오. 예를 들어서 용열이가 우리 저점 저기 보니까 울산에서는 우리 소경 형제인데 내가 이 소경 형제한테 눈 뜨고 나를 봐라 그랬는데 지금 눈이 딱 떨어진 거예요. 눈 한번 떠봐. 저 바보는 뜨지도 않네. 만약에 떨어졌다면 여러분들 유흥열을 어떻게 볼 것이오? 눈이 아주 동그랗게 뜨지. 그렇죠? 그리고 병 고쳐달라고 그냥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설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마음을 못 배웠더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사고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50만 원짜리 묵수, 10만 원짜리 묵수, 사고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고. 이 여자는 사고를 했습니다. 사고를. 아, 이분은 정확하게 메시아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됐을 때 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날아가고 묶였던 모든 법에서 해방이 되고 무덤 같은 칙칙한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고 정말 자유로운 구원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여자가 행하는 것을 기념해라, 증거해줘라 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요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헤아려 보고 사고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했을 때 여자 마음은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는데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고를 안 해요. 사고를. 정확하게 알면 믿어지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건방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보질 않고 대충대충 보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신앙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빌라도 같이 생활할 수 있고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멍청하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서 기념을 하여 증거해 주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이런 삶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라도 이제 배워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참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통과 사귐 속에서 지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마음이 이미 떠 있고 몇몇 목사님한테 칭찬을 들었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또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하고 건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 속에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IQ가 높아서 사고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말 속에 있을 때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비하게 주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